지난 9개월 동안 저희가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대언서들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책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학계,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언서들 몇 개도 살펴봤습니다. 미가,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여기까지 이제 맥잡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또 이루어졌던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맥잡기가 끝나면, 이제 가능하면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들도 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1장하고 이제 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뭐 이 정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왕비가 됐는데 제가 맨 앞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왜 그러냐?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10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교회 다니면은 에스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어른들 같으면 뭐 한 1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대충 아는 이야기지만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더서 개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여기 보면 이제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개요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기록자는 모르드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모르드게가 기록했는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록 시기는 어떤 사람은 450년경이다, 또 어떤 사람은 500년경이다. 이것도 뭐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이 에스더기의 성격은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어느 면에서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자서전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거기 가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이렇게 쭉 나오면서 통치 몇 년, 통치 몇 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쭉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 약 12년 동안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수신자는 누구냐? 죽음의 공포에서 구출받은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되던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냐? 지금부터 2500년쯤 전에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다스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바빌론 그 이후에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생겨서 여러분 페르시아는 별거 없어요. 알리바바 나오고 뭐 40명의 도둑 나오고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했는데 이란이라고 한 나라는 저 이름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문헌에 모든 나라가 다 뭐라고 불렀냐?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바사국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예,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그러한 그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이 페르시아 제국 여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 보면 결국 맨 끝에 가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명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낸 에스더 왕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과 페르시아 이름이 이제 달라요. 근데 어쨌든 뜻은 뭐냐? 아름다움 아니면 빛나는 별 이걸 뜻하는 히브리 말은 하다사. 예,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테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에스더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주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지를 다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일들을 쭉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의 일까지 전 세계의 모든 일을 이렇게 끌고 나간 이런 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주권적인 섭리, providence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 기록의 목적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에스더기 세 번이나 네 번쯤 아마 제가 강의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내게 고난이 닥치든 기쁨이 닥치든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잠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린 이후에 그 칙령 내리는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성전을 짓고 이제 그런 칙령을 내리죠.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에스라 가서 보면 한 5만 명쯤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5만 명.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주로 남자들인 걸로 봐서 여자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대로 페르시아에 머무르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생활 마치고 올라갔던 사람들 말고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공부를 했는데 에스라가 아마 10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에스라서는 6장하고 7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그 5만 명이 한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7장에 가면 에스라가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들어오는데 20년 끝나고 나서 60년간의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BC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경에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60년 동안 빈 공간이 생기고 그러 나서 누가 돌아오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그 60년 사이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여기 지금 기록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BC 536년에. 그리고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BC 516년 됐죠. 그래서 한 60년의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럼 얼마쯤 돼요? BC 한 456년쯤 됐잖아요. 그 456년 그 경에 누가 들어오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또 돌아오게 돼서 세 번의 이 바빌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기록된 이 에스더서, 이 에스더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부터 한 60년 동안 빈 공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거 순서가 원래대로 하면은 에스더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에스더가 맨 뒤로 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맨 마지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룹바벨 이거 끝난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방식으로 연대기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정도 연대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지 그냥 읽으면 이게 뭐라 그럴까 다른 나라기나 무슨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경책 보시면 맨 뒤에 구약성경 연대기가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아담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이 일어난 그런 모든 게 BC 몇 년에 이게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야 이게 리얼 히스토리 아니면 리얼 스토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연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공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숫자를 꼭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허공에서 뭐 일어난 가짜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25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가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에스더기 1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역사적인 뭐 증언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잘 보여준다. 더 잘 보여준다. 아마 에스더 이야기와 버금가는 정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고난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다 멸절이 돼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왕비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이 책은 룻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의 이름에 근거한 그런 책이다. 첫 번째 책은 룻기예요.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인데 에스더는 반대로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여인이다. 참 성경에 묘한 그런 그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기는 10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자, 에스더기의 주제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까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랬어요. 주권적인 섭리. 자, 에스더기는 10장인데 세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1장에서 2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완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타난 마귀의 앞잡이 하만이 결국은 정죄를 받고 그의 아들들이 다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게 3장에서 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그 부림절. 그래서 그 부림절 축제와 유대인들의 기쁨 이게 이제 8장에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1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세 가지 토픽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게 10장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끝내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왕비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어떻게 폐위가 되는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가 하는 내용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도 아시죠? 중국 바로 옆에, 그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하면 저 아프리카, 그렇죠, 중부 지방인데 거기가 에티오피아잖아요. 거기까지 몇 개의 지방이 있었냐, 127, 127개 지방이 있었는데 그게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국의 127개 그 지방을 프라빈스, 지금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라고 이제 얘기한 경기도 할 때 이런 건데 그런 의미보다 훨씬 크죠.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린 그런 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가 크샤 야르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샤 야르샨, 발음이 좀 어렵죠. 뜻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아하수에로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이게 크세르크세스라고 넣어야만 이게 그리스말 그 이름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페르시아가 형성이 됐냐. 느부갓네살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왕들이 두 명인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벨사살 때에 누가 이제 정복을 하냐. 다리오가 정복을 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메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은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고레스 다음에 통치한 사람은 다리오 1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고, 다리오 1세. 그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오늘 여기 나온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했냐. 대충 역사가들이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1년 동안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에스더, 거기 가면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지금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인물들이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페르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7개 이런 그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방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번역하기가 어려워. 영어로는 사츄라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소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20개의 소왕국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20개의 사츄라피라고 하는 소왕국이 있고 그게 더 세분화가 되면 127개의 이제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다스리던 강력한 그런 왕이 여기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무언가 이제 잘못을 범하는데 그 잘못을 범하는 그런 내용이 보통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가. 이런, 여기는 아하수에로가 멸망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아하수에로는 그리스하고 이제 싸움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에서 사건 이후에.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라고 한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성품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역사가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이 위얼스 목사님의 그런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거의 이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그 기록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분은 위얼스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른 거 참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이제 9장에는 아하수에로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방의 군주들은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려고 종종 엄청난 규모의 연회를 열곤 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 1장에만 봐도 아하수에로가 세 종류의 연회를 열어요. 1절에서 4절은 127개 그 지방의 여러 통치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래서 군대의 직무수행자들, 그 다음에 정치, 정부의 직무수행자들 다 모아다가 연회를 여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5절에서 8절에는 특별히 왕이 살고 있는 수산궁, 수산궁은 겨울 왕국입니다. 겨울의 궁궐이에요. 겨울. 그래서 그 왕의 겨울 궁전이 그 수산궁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회를 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는 특별히 왕비가 주관을 해서 수산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회를 여는, 그러니까 지금 1장에만 봐도 지금 연회 여는 게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연회를 베풀었냐. 4절 가서 보니까 자그마치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 6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6달.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아, 고대 사람들은 30일을 한 달로 했구나 하는 내용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7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거기에 127개나 되는 그런 지방에 여러 통치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한 번에 다 모이면 외세의 적들이 이제 침입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눠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렀을 겁니다. 자, 근데 에스더기에는 이런 그 세 번의 잔치 이거 말고도 여섯 번의 잔치가 더 나와요. 그게 에스더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치하는 이야기예요. 잔치. 자, 에스더가 왕비로 즉위하니까 2장 18절에 즉위를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열리고, 3장 15절엔 하만을 위한 그런 잔치가, 하만이 베풀어 놓은 그런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5장과 7장에는 에스더가 연거푸 열게 되는 그와 같은 연회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8장 17절에는 유대인들이 기뻐서 여는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임절에 대한 그런 잔치가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한 10번 정도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회를 열고 축제를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기를 이제 보면서, 에스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본다 이제 그랬잖아요. 에스더기는 한마디로 뭐하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설명이다. 이 섭리다.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 이랬어요. pro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videnc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프라비전 이렇게 이제 나오는, 앞에 비전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데 미리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는 섭리를 통해서. 기적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렇죠? 뭐 해가 멈춘다든지 이런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섭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지금만 생각해요. 지금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악한 통치자도 있고 선한 통치자도 있고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쁜,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인간의 자연 질서를 깨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는 거,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별들이 저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이런 그 자연 질서를 깨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의 모든 역사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쭉 이끌고 나가셔서 맨 끝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딱 이루시는 거. 이게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적인 섭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잔치에 이제 고관들이 왜 모였을까? 아니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자,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세속의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였는지. 재미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헤로도,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헤로도투스라고 한 사람, 그리스 뭐 이렇게 세계사 배우고 날 때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헤로도투스가 언제 살았냐면 BC 485년에서 425년에 살았으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헤로도투스가. 그렇죠?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 통치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다 초대해서 아마 연회를 베풀었을 거다.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가 이제 팽창하려 나가면서 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냐? 그리스를 만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를 침략한 거예요. BC 490년에.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데서 전투가 열려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 아버지가 대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요.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언제 죽냐? BC 486년에 죽어요. 그래서 486년에 누가 왕이 되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하수에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라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아버지 원수를 좀 갚고 그 다음에 더 저쪽 서진을 해갖고 그리스를 점령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생기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통치제 3년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제 3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즉위한 이후에 2년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고 그리스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멸절을 시켜서 그래서 왕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장군들, 통치자들의 도움을 받고 일치가 돼야만 나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연회를 베풀지 않았겠느냐라고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 지방에서 127개 지방에서 모인 통치자들은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거기 5절에 왕국의 정원들에서 이래 동안 전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 뭐 등등 해갖고 뭐 여러 가지 그릇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먹거나 뭘 마시거나 할 때 예법도 나오고 말 그대로 이 각 지방에서 온 통치자들이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이런 거 엄청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니까 그 지방의 통치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야 정말 아하수에라는 사람의 힘이 강력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아마 느끼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BC 480년에 드디어 이제 그리스를 이제 침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가 결국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플라테아 전투 등에서 이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수에로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그렇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라 인하여 즐거워졌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투했던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뭐만 다루는 거냐? 유대인들에 대한 구출만 다루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누구 이야기만 다루면 돼? 에스더 이야기만 다루면 되는 거고 세속 역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7일 동안 잔치하고 술에 이제 만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왕비를 불렀는데 아 그래서 이제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자기 장군들하고 뭐 누구에게 다 보여주고 이래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왕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왕비 에스더가 오지 않으니까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이 붙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 대노하게 된 거예요. 대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는 멸망하는 그런 남자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되게 멸망하냐? 술과 그 다음에 분노 때문에 이제 멸망한다는 게 술과 분노.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제어했는데 본인 자신은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누가 등장을 하냐? 옆에 있던 아첨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왕이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왕비 지금 오라고 얘기해서 다 명령을 내렸는데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절부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거기 누가 나와요? 일곱 명의 이제 아첨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조언자들이 조언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성급하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면 알지만, 와스티를 왕비에서 그 자리에서 내쫓은 것을 후회하는 일이 나옵니다. 몇 년 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서 그냥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멸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첨에 약하다. 아첨에 약한 거예요. 아첨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남자가, 여기 뭐 특별히 여자 이야기는 아니니까, 남자가 삶을 망치는데 기여하는 두 가지 커다란 요인이 뭐냐? 술과 분노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과 분노.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한번 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가서 보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지금 여기 솔로몬이 아마 이걸 기록했을 것 같은데, 앞부분은 분명히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지금 이게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뭐 여자가 이렇게 막 분노가 뭐 치밀어 이런 얘기는 거의 없으니까, 남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고, 특히 잠언도 31장에 가서 보시면은 술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31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하수에로의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는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고, 그러고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후회하곤,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 5절. 왜 그러냐?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뭐냐? 다윗이 죽을 때 기록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왕은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의로워야 되는데 술 취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가서 보면 술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고통이 닥치거나 재난이 닥쳐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이렇게 한 잔 마시게 하는 거, 이거는 그거는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고, 왕비를 불러다가 결국은 왕비의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술 취한 남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도 정신이 지금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실수를 범하고 왕비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비를 왕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왕비를 그리워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아, 남자의 가장 큰 문제가 술과,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술 먹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다만 이제 분노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남자들에게 특히 자주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조금 더 한번 신경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도저히 이제 창피하고 이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앙심을 품고 그리고 이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의 속에 있던 독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독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평상시에 제정신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 하면 왕비를 폐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7명의 조언자가 있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왕이 있으면 어떻게 왕이 혼자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똑똑하다 그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과학을 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뭐 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옆에 조언자로 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실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조언을 이제 왕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많은 경우 이런 조언자들이 아첨꾼이 많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때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때를 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별을 보는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별을 보는 자들은 거의가 다 마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술? 네, 그러니까 아마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건 여기 이 아하수에로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렇죠? 하면 어떻게 다 거기 마술사가 있고 때를 살피는 자가 있고 꿈을 꾸면 풀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첨꾼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엄청나게 크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16에서 17절 이 일 때문에 이거 왕에게만 이 문제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제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죠? 와시디가 명령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왕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만한 일을 그냥 왕국 전체의 그런 일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 왕의 뭐라 그럴까 이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안을 하죠. 왕비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왕비로 뽑자. 이렇게 되니까 왕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 2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왕 공부를 하니까 그럼 와스디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역사의 기록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와스디라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그 당시의 왕비의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다음에 왕의 이름,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아마 와스디. 와스디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아들 시대에 아들이 이제 젊어서 이제 왕이 되니까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신 해주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거 하면서 아마 커다란 그런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에스더는 이미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서 보면 아닥사스다는 BC 483년, 다시 말해,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이제 통치를 하냐 하면은, 가서 보시면, BC 486년에 통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1장 3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가서 보니까, 이 일이 자신의 통치제 3년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C 486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3년이 지났으니까 BC 483년경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이 다음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태어나냐? BC 483년에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 역사의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걸 다 봐서는 아마 와스디가 그 당시에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괜히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배가 이렇게 부르고 임신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오지 않았을 거다. 역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건 뭐 역사적인 그와 같은 뭐 해석이고, 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아닥사스다 시대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러면 성경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에스더가 이제 즉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위얼스 목사님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묘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들을 그들이 가야 될 적당한 자리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사람이 서른 살, 뭐 먹은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태어난 이런 모든 과정, 인간의 모든 과정이 다 잘하잖아요. 교육도 보고 이렇게 다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슨 일을 위해서 쓰셔야 되겠다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순간이 오면 순식간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리라고 누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렇죠? 에스더 본인도 생각을 안 했을 거고, 모르드게 생각 안 했을 거고, 유대인이 더더구나 왕비가 된다는 거를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와스디가 딱 폐위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딱 놓고, 이걸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아 플랜, 계획이 다 완전히 좌절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오면 순식간에 그 사람을 그 합당한 자리에 딱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이게 꼭 우리가 왕비가 되고 왕이 되고 뭐 요셉처럼 총독이 되고 그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여기 인천에 사랑침례교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다. 오랫동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신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예, 특별히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인간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놀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왜 그래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권적인 섭리를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전에, 하나님의 사전에 놀란다고 하는 그런 말은 없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렇죠? 아, 그 40년을 빙빙빙 돌다가 지금 여기까지 다 왔는데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깜짝 놀래고.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죽어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죽어. 하나님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놀라운 그런 일이지만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꿈을 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무슨 꿈을 꿨겠어요? 뭐 방주 짓겠다 꿈을 꿨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꿈을 꿨겠냐고요.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런 사람이 무슨 꿈을 꿨겠냐고요. 내가 뭘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니까 적당한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근데 그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한 번이라도 종교개혁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스펄전이라는 이런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있고, 또 유명한 피터 락크맨이라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위얼스비라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제가 요 근래에는 오늘 아까 이제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RC 스프롤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영상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가장 뭐라 그럴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의 그 언변도 좋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세 명을 이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존 메가더, 그 다음에 RC 스프롤 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채널에 구독자가 30만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가르치는데 구독자가 30만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모든 거,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철학에 대한 것과 신학에 대한 것과 그 풍성한 것 같은 그 지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오늘도 제가 두 개나 듣고 왔으니까 두 개나 듣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이 RC 스프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무슨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발을 들여놨는데 이렇게 기독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든 아니면 성경 역사든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 지금 사랑 침례교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통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이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죠. 가서 보니까 2일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을 하는 게 뭐야?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와스디 폐위 이후에 그냥 바로 곧바로 왕비를 뽑진 않았을 거다. 그 내용을 이제 가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와스디 폐위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 전쟁 나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대패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와시지 생각도 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왕비를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7절에 3장 7절인가 2장 7절 16절이네. 2장 16절 아수로 왕의 통치 제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제 7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제 3년에 발생한 거 4년의 기간이 흐른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금방 이게 된 게 아니라 4년쯤에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게 다 절망적으로 되고 뭐 싸움도 지고 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옛날 그 왕비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자, 근데 좋은 자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니까 좋은 자들은 와스디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본인들이 그만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 이제 데려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잠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 지금 여기 같은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와시디가 폐위가 되고 나중에 에스더, 특히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리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자꾸 나쁘게만 생각해요. 나는 로봇과 하나님이 뭐 다 주자.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막 염려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없어졌어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울고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구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작동을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걸 확신을 가져라. 이 에스더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5절부터 18절에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선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5절에 이제 수산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다. 이 사람이 전에 유다왕 여고니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갔다. 이 사로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여기 가서 보면 기스라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기스. 자, 가서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서 몇 번 나오냐? 56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란 이름이. 근데 이름이 나오면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란 말이 8번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유다 왕국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언제 처음 나오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유대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유다 왕국에서 포로 생활 갔을 때 아마 사람들이 불러줬던 그 이름이 유대인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린 게 없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포로 땅을 포로로 잡혀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잡혀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주 J-E-W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특별히 모르드게를 가리켜서 유대인 유대인 하서 8번이나 유대인으로 여기 에스더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의 조상 기스가 나오니까 또 어떤 분이 아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였고 아, 또 사울이 마침 보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스가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스는 다른 기스의 이름이 같은데 다른 기스예요. 이 사람이 언제 잡혀갔다고 돼 있어요? 거기 느부갓네살이 여고니아 왕과 함께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세 번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600년, BC 606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97년에 한 번, 마지막으로 586년에 한 번 해서 586년에 성전이 다 훼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고냐와 함께 포로들이 잡혀가는 건 두 번째 침공했을 때, BC 597년에 이때 기스라고 한 그런 사람이 잡혀간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BC 536년경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와 같은 포고령을 내려서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이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나 에스더, 심지어 누구도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남아 있었잖아요,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왜 페르시아에 남았냐? 일단 70년, 80년, 거의 뭐 100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민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빌론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면은 왕국 유지할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차별을 없앤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사업도 해서 몇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겁니다. 자, 에스더는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게의 사촌인데 아마 에스더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로 삼았다. 유대식의 그 이름은 하다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유대인이라고 한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나중에 3장 4절에 가서야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그 고비를 이제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따르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대인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외를 만드시는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고 저도 대답 못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으면 유대인들 구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어기시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섭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대로 룻과 같은 경우는 룻은 또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또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오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그렇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커다랗게 좀 눈을 뜨는 이와 같은 그 시각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불려오니까 시종장 회개에 이와 같은 그 호의를 입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하나, 19절에서 23절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커다란 일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19절에 가서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19절,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았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왕의 문,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이 있을 때 거기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문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법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나가서 어디서 통치하냐. 예, 성문에 가서 통치를 하는 게 성문에. 이렇게 되니까 왕의 문에 앉았다고 하는 거는 하여튼 조그만 관리든 뭐든 왕의 벼슬을 지금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벼슬을 받아갖고 왕의 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왕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에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모르드게도 알지 못하고 에스더도 알지 못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뭐 하여튼 무슨 벼슬 하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왕의 문에 가서 했더니 거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왕의 시종대행들 중에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문에 나갔다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이를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고, 그 문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암살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두 사람은 목매달려 이제 죽게 되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연대기책에 이제 기록이 됐다. 근데 모르드개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아무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걸 사람이 쓰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소설을 쓰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쭉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에스더 맥작기 이제 강해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